VOA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첫 번째 사르마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대가 가까운 시일 내 전투에 투입될 것이라고 20일 예고했습니다. 사르마트는 핵탄두를 10개 이상 탑재할 수 있는 차세대 ICBM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얻은 매우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군대의 역량을 계속 증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러시아 군사 안보와 세계 안정을 핵심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육해공에서 발사할 수 있는 3대 핵전력 개발이 그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대 핵전력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그리고 전략 핵폭격기를 가리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에 관해 러시아군의 전략미사일 부대와 편대 절반 정도가 이미 최신 야르스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장병들은 극초음속 첨단 탄두를 장착한 현대식 미사일 시스템으로 다시 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자국이 강제병합한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군이 공격할 경우 우크라이나 수뇌부를 타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20일 러시아 군 관계자 회의에서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고속기동 포병 로켓 체계 하이마스와 영국산 스톰 쉐도 순항 미사일로 크림반도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 영역 이외 지역에서 이들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은 미국과 영국이 분쟁에 전면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우크라이나의 정책결정 중심부에 대한 즉각적인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남동부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일 저녁 영상연설에서 남부와 동부의 우크라이나군이 적을 적극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케이 우크라이나 육군 총사령관은 텔레그램에서 지난달 러시아 용병부대에 의해 함락됐던 동부도시 바흐무트 측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전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장악 중인 동부 도네츠크와 남부 자포리자 지역에 대한 공격 시도는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20일 영국 런던에서 만나 우크라이나의 경제 회복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의 경제 회복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다기간 기부 조정 체계를 통한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우크라이나의 현대화와 재건을 위해 민간 부문과 협력하겠다는 미국의 다짐도 강조했으며 두 장관은 투자와 지속적 경제 성장을 위한 환경 구축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이 밖에 블링컨 장관은 최근 중국 방문 중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중국 관리들과의 논의에 대해 쿨레바 장관에게 설명했으며 에너지와 안보 분야 지원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런던에서는 21일부터 이틀간 영국과 우크라이나 공동 주최로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열립니다. 회의에서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투자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중국 항공모함 전단이 21일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산둥함이 이끄는 항모전단이 타이완 해협 서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항행했다며 합동정보감시정찰 ISL 체계를 타동해 해상과 공중 상황을 평가하는 한편 전단의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해 적절한 병력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산둥함은 지난 4월 서태평양에 전개돼 중국군의 군사훈련에 참가했었습니다. 산둥함은 랴오닝함에 이은 중국군의 두 번째 항모로 재래실 디젤 엔진을 동력으로 하며 항공기 40여 대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중국군은 내일부터 이틀간 남중국해 하이난성 남동부 해상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중국 해사국이 21일 발표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눈과 빙하가 줄고 있다는 소식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온실가스 배출과 지구온난화 등 세계가 고민하는 기후변화의 영향인데요. 중국과 인도, 네팔과 부탄, 방글라데시 등 히말라야 주변 8개 나라의 협력기구인 통합산악발전국제센터가 금세기 말에는 히말라야 빙하의 75에서 80%가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에 새 보고서를 20일 발표해 경각심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 히말라야 산맥의 동쪽,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네팔, 인도, 부탄 등 남아시아와 중국 국경과 접한 힌두쿠시 산맥 지역을 집중 연구한 결과입니다. 지구의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3도에서 4도까지 높아진다는 것을 가정한 수치이긴 하지만 지난 10년간의 해빙 속도가 그 전보다 65%나 더 빨랐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히말라야의 잦은 산사태, 눈사태, 또 돌발적인 홍수로 저지대의 물이 범람해서 200여 명이 숨졌던 인도와 파키스탄의 수년 전 상황을 알고 계실 텐데요. 새로운 보고서는 이 기후변화 속도를 늦추지 못하면 히말라야 빙하의 녹는 속도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며 빙하가 녹은 물이 흘러가는 갠지스강, 인더스강 등을 기반으로 사는 약 20억 아시아 인구의 생활과 식량 문제는 자명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히말라야의 동식물 생태계는 이미 멸종 등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미국의 경제와 산업 이야기 실생활 속에서 알아보는 생활 속 경제입니다.
All of us being at home for the last 2.5 years due to COVID, we all entered this phase of we're going on vacation no matter what.
네, 오늘의 미국 경제 이야기는 미국 사람들의 여름 휴가 지출 이야기입니다. 세계 소식과 미국 소식, 미국 정치 역사와 현재 알아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생활 속 경제에서 자세한 소식 만나보시죠.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6월 21일 수요일이고요. 오후 3시 9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19도, 비가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6월 22일 목요일 북한, 대체로 흐리고 자강도와 함경북도 지역은 종일 비 내립니다. 또 저기압이 한반도를 지나가면서 평양을 비롯해서 평안남도, 황해도, 강원도 그리고 함북 김책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를 예상하는데요. 지역에 따라서 5에서 60mm의 비를 쏟아붓겠습니다. 자, 북한의 최저기온은 8도에서 18도, 낮 최고는 15도에서 31도 사이입니다. 동해상 흐리고 비 내리겠고요. 앞바다 물결은 1에서 3m, 먼바다 3.5m까지 예보되어 있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자, 주요 도시 기온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아침 최저 18도, 낮 최고 28도, 신의지는 18도에서 31도 사이입니다. 개성 17도에서 27도, 함흥은 15도에서 28도, 원산 17도에서 28도, 청진은 17도에서 시작해서 23도까지만 오르겠고요. 끝으로 해산은 아침 최저 12도, 낮 최고 22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인가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독재자라고 애둘러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정치적 도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 세계 60여 개국 대표와 수백 개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영국에서 우크라이나 재건회의가 열렸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중국을 겨냥한 경제안보 전략을 공개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처럼 오늘 먼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관련 발언부터 살펴볼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을 독재자로 언급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모금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지난 2월에 있었던 이른바 중국 정찰풍선 사건에 관해 설명하면서 시 주석을 거론했습니다.
네. 정확하게 뭐라고 말했던 겁니까?
네, 내가 차량 두 대 분량의 첩보 장비가 가득 실린 풍선을 격추했을 때 시진핑이 매우 격노했던 이유는 그는 그게 거기 있는 줄 몰랐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는 그러면서 그건 독재자들에게는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독재자들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그렇습니다. 시 주석이 독재자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대신에 이 독재자들이라는 복수형으로 일반화시켜서 애들러 표현한 건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른다는 건 독재자들로서는 당혹스러운 일이라는 그런 맥락으로 말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 시진핑 주석은 그 당시에 이른바 중국 정찰 풍선이 미국 영공을 침범하기까지의 과정을 잘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 정찰 풍선이 날려져 경로를 벗어났다고 말했는데요. 이건
네.
이 중국이 의도적으로 정찰 풍선은 미국 영공에 띄운 건 아니라는 그런 점을 시사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그런데 중국은 뭐 아예 정찰 풍선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도 이 풍선이 기상 관측을 위한 민간용 비행기구고 제어 장치가 고장나서 바람을 타고 우연히 미국 영공에 들어간 거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일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려 했다가 계획을 무산시켰죠?
네. 이 문제 때문에 방문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관계가 최근 이 몇 년째 계속 경색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 특히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이 이 타이완을 방문하면서 양국 관계가 최저점을 찍었는데요. 그러다가 11월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계 개선에 물꼬가 트였고요. 또 그 일환으로 지난 2월에 이 블링컨 장관이 중국에 가기로 했다가 이 풍선 사건이 터지면서 계획을 취소한 겁니다.
네, 그러다가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블링컨 장관이 중국 방문을 했습니다.
네, 18일과 19일 이틀 일정으로 베이징에 가서 시진핑 주석과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친강 외교부장 등을 만났습니다.
네.
두 나라 모두 이 지속적인 소통 라인 구축 등을 통해서 관계를 이 안정시킬 필요성에 합의했고 고위급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괄목할 만한 성과는 없었지만 또 큰 관심을 끌었던 시 주석과의 회동이 성사되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는 그런 평가도 나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블링컨 장관 방중 기간에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시사하면서 양국 관계가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걸로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하루 뒤에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 관련 발언을 했는데 자, 중국 정부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중국 외교부는 바이든 대통령 말이 공개적인 정치적 도발이자 매우 터무니없고 무책임하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이 21일 바이든 대통령 발언은 사실에 심각하게 위배될 뿐만 아니라 외교적 의전 또 중국의 정치적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어떤 양국 관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중국 안에서는 아직도 이 추이를 좀 더 봐야 된다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하이 푸단대학교 미국 연구센터 우신보 주임은 이 바이든 대통령을 입이 가벼운 사람이라고 비난하면서
네.
상호 신뢰는 중국이 강조해온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 말이 매우 파괴적이고 손상적이라고 비판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일로 이 블링컨 장관 방중 성과를 완전하게 없던 일로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 관련해서 한 발언이 또 있습니까?
네, 시 주석이 미국, 인도, 호주, 일본이 참여하는 안보협의체인 쿼드에 관해 우려를 나타냈다고 말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가 나에게 전화를 해 그게 자신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며 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미국은 쿼드로 중국을 포위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게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네. 얘기 말씀하신 그 쿼드 일원인 인도의 총리가 지금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이죠?
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미국 정부 초청으로 지금 국빈 방문 중입니다. 모디 총리가 20일 뉴욕에 도착해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CEO를 만나는 것으로 미국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21일까지 뉴욕에서 팀 쿡 애플 CEO와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등 기업인들을 만나고요. 세계 요가의 날 기념식에도 참석합니다. 이어서 워싱턴으로 이동해 22일에는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또 상하원 합동연설 등 일정을 소화합니다. 인도는 잘 아시다시피 아시아에서 중국이 강력한 맞수입니다.
네, 지구촌은 이번에는 영국입니다. 런던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열리고 있지요.
네,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과 복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21일 런던에서 개막했습니다.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 우르줄라 폼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G7 주요 7개국 장관 등 전 세계 60여 개국 정부와 민간 기업 고위 관리자 천여 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회의를 주최하고 있는 영국 총리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리시 수낙 총리는 개막식에 앞서서 우크라이나의 신속한 복구와 우크라이나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와 국제금융기관, 기업 대표들이 파트너십을 맺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뭐 성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영국 총리실은 38개 나라 400개 기업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복구 노력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투자를 약속한 기업에는 BT, 필립스, 버진, 현대 엔지니어링 등이 있다고 수낙 총리가 말했는데요. 영국 정부는 또 이와 별도로 이 자국 지원책도 공개했습니다.
네, 어떤 지원인가요?
네, 복구 지원을 위해서 30억 달러 규모 세계은행 대출을 영국 정부가 보증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3억 달러 규모 원조도 약속했습니다. 한편 제임스 클레벌리 외무장관은 20일 우크라이나 재건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며 앞으로도 계속 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책임이 있는 러시아가 복구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회의에 참석했군요.
네, 블링컨 장관이 지난 19일에 중국 방문을 마치고 바로 영국으로 이동해서 이번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군사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13억 달러 규모 추가 지원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정부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화상연설로 참석한 사람들한테 감사를 전하면서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건 공약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는 비전에서 합의로, 합의에서 실제 프로젝트로 반드시 나가야 한다면 말이 아닌 실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예. 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16개월째 계속되고 있고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 전후 재건 과정에 그만큼 막대한 돈이 들어가겠죠.
네, 세계은행 계산으로는 재건 비용이 최소 4천억 달러에 이릅니다.
4천억 달러.
그렇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GDP 국내 총생산의 3배 규모입니다.
네네.
순학 총리에 따르면 이 전쟁으로 지난해 우크라이나 GDP가 29%나 감소했는데요. 순학 총리는 그렇지만 이 우크라이나 국민이 공격 위협과 공포 속에서도 그들 삶과 사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지원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럽연합 EU가 유럽 경제 안보 전략을 공개했다고요?
네, EU 집행위원회는 20일 EU 경제 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 틀을 제시한 이 경제 안보 전략을 사상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전략은 경제 안보에 매우 중요한 양자 컴퓨터나 인공지능, 첨단 반도체, 또 여타 이중 용도 기술 수출이나 해외 생산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방안 등을 담았습니다.
네. 뭐 경제 안보라고 하셨으니까요. 뭐 인공지능 같은 그 미래 첨단 기술이 또 유출되는 것도 막겠다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새 전략은 EU가 직면한 위험을 네 가지로 분류하고 이 위험들을 완화하는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집행위는 이들 위험으로 에너지 안보를 포함한 공급망 탄력성 그리고 중요 기반 시설의 물리적 사이버 안보에 대한 위험 또 기술 안보나 기술 유출 관련 그리고 경제적 위전성 무기화나 경제적 강압 위험 등을 들었습니다.
기술 유출 말고도 공급망 문제라든지 경제 의존도 문제도 위험으로 언급을 했네요.
맞습니다. 집행위는 14쪽 분량 전략에서 EU 회원국들 사이 불충분한 조정과 약한 무역 규정이 적들이 EU 경제와 제조업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면서 이걸 시급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 새 전략에서 언급한 적들이라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특정한 나라나 회사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단지 이 경제 안보에 아주 중요한 자원들을 한 나라에 과도하게 의지하는 게 어떤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지 사례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들었습니다.
네.
EU 집행위가 이번 전략에서 이 잠재적인 적성국들이나 이들 나라 회사가 이 항만이나 파이프라인 같은 이 중요 기반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EU 기업들이 이 첨단 기술이 들어간 군사용 제품을 잠재적인 적들에게 수출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네, 뭐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셨지만 뭐 맥락을 봐도 또 중국이나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네, EU 외교관들은 특히나 이번 전략이 분명하게 중국에 대한 거라고 설명합니다.
예.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새 전략이 민감한 시장이나 산업 비밀에 중국이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데 있어서 EU가 미국과 어떻게 보조를 맞추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전략이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가운데 하나고 미국과 중국의 중요 무역 대상국인 EU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관리하고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와의 일종의 경제적 단절을 어떻게 회피하려고 노력하는지 강조한다고 신문이 지적했습니다.
네. 자, 중국을 염두에 둔 전략이라지만 뭐 EU가 중국과는 또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서요. 중국 문제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리창 중국 총리가 독일을 방문했는데 방금 언급한 그런 경향을 이번 방문에서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리 총리와는 달리 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 공급망이라든지 이 중국 의존도 같은 민감한 문제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숄츠 총리는 이렇게 어려운 현안은 피하고 대신에 이 기후변화라든지 청정에너지 문제 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자, 20일 공개된 경제안보 전략이 그대로 확정되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뭐 이제 첫 발을 내디뎠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확고한 정책이 되기 전에 아마 몇 달 동안 이를 두고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소식입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공지능이 국가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위험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주의 환경 정책에 반발해서 이 소송을 냈었던 몬태나주 청소년들이 재판에서 이 주 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미국 8학년 학생들의 수학과 독해 성적이 수십 년 만에 최저 순으로 떨어졌다라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공지능 AI에 대한 생각을 밝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2일 이 기술 관련 전문가들과 만나서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보았던 것보다 더 많은 기술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면서 AI가 이미 그러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AI가 초래하는 위험도 있다면서 여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어디서 이런 발언을 한 겁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AI 관련 시민사회 지도자들과 또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 선거자금 모금을 위해서 현재 샌프란시스코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AI가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날의 행사를 마련한 겁니다.
네, 자, 그 행사에는 어떤 사람들이 참석했습니까?
네, 알고리즘 정의연맹의 설립자인 조이 볼람 위니 씨와 그리고 스탠퍼드 대학교 롭 라이히 교수 등 학계와 또 시민단체에서 8명의 전문가가 참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회의에서요, AI 기술을 대처하고 있는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전문가들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전문가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좀 들어볼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 AI가 인터넷 검색이나 운전, 또 질병,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AI가 경제와 또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험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서 우리 행정부는 사생활을 보호하는 동시에 AI의 편견과 그릇된 정보 대응 그리고 AI 시스템이 출시되기 전에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까지 미국인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참 요즘 AI 기술이라고 하면 뭐 산업계뿐 아니라 금융시장에서도 아주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죠?
맞습니다. 특히 챗 GPT와 같은 AI 도구가 등장하면서 이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챗 GPT는요, 이 보통 대화형 AI라고 하는데요. 어떤 주제에 관해서 물으면 이 질문 내용과 문맥을 파악한 후에 가지고 있는 방대한 자료를 이용해서 답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 챗 GPT가요, 이 사람들의 질문에 내놓는 대답이 깜짝 놀랄 만큼 훌륭해서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AI 플랫폼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이 첨단 AI 기술은 이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등 여러 가지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이 사용자들의 안전과 그리고 사생활 또 국가안보와 관련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정부가 AI의 위험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달에는요, 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그리고 고위 정부 관리들이 AI 관련 주요 업체의 시장들과 직접 만나서 대책회의를 열게 됐는데요. 백악관은 회의 후에 AI 기술과 관련한 투명성과 그리고 AI 시스템에 대한 능력 평가 또 보안성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특히 기업들이 자사 AI 제품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AI에 대한 이 새로운 규제를 진전시키고 새 법안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AI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논의가 미국에서만 있는 건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 여러 정부와 그리고 규제 기관들은 이른바 이 생성형 AI의 사용을 규제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챗 GPT도 이 생성형 AI의 일종인데요. 이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문서는 물론이고 그리고 이미지와 음악 그리고 음성까지도 생성할 수가 있는 기술을 생성형 AI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AI가 생성한 이런 가짜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 알기 힘들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뭐 AI 기술이 한 국가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니까요. 또 국제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죠.
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미국을 방문한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AI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AI에 대한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대서양 선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올해 말 AI 안전과 관련한 그 첫 번째 국제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또 국빈 방문을 위해서 20일 미국에 도착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도 AI 문제 관해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주정부를 상대로 기후변화 소송을 제기한 몬태나주 젊은이들이 역사적인 판결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호소했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네, 몬태나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16명의 청소년이 주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청소년 원고들을 대변하는 네이트 벨린저 변호사는 20일 일주일간 이어진 재판을 마무리하는 추후 변론에서 화석연료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승인하는 주 정부의 정책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할 것을 보장하는 주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미래 세대가 이 역사적인 재판을 돌아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 소송이 어떻게 시작된 건지부터 알아보고 갈까요?
네, Our Children's Trust라는 이 환경단체가 지난 2020년 이 몬태나주에서 5살에서 22살의 원고들을 대신해 법원에 소장을 제기했습니다. 이 청소년 원고들은 1972년 몬태나주 헌법 개정에 따라서 주 정부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탄 관련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허용했고 또 이를 통해 기후위기가 악화하고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면 재판이 시작된 건 언제입니까?
네, 지난 12일에 시작됐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오스틴 크누드슨 주 법무장관은 앞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서 이 해당 소송을 기각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요. 하지만 주 대법원이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주 정부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결국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청소년들이 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이 기후환경 관련 소송은 여러 건이 있었지만 이렇게 재판까지 직접 간 경우는 처음이다 보니까 이번 재판에 아주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 양측의 주장을 좀 짚어볼까요?
네, 재판 과정에서 원고들은 주 정부의 정책이 극심한 더위와 가뭄 또 산불을 가져왔다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한 열기와 연기가 자신들의 일상생활 그리고 또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또 몬태나주의 원주민들도 증언을 통해서 이 기후변화가 전통의식과 그리고 식량 공급원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주정부 쪽에서는 어떻게 주장했습니까?
네, 마이클 러셀 몬태나주 법무부 차관보는요, 이 법원은 기후 정책을 정할 곳이 아니며, 그리고 원고들은 몬태나주의 상대적으로 적은 배출량이 세계적인 기후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이 청소년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구제가 가능한 특정 정책을 목표로 삼지 못했다라고도 지적했는데요. 소송의 목표로 하는 주요 정책인 몬태나 환경정책법은 이 구체적인 결과를 의무화하지 않은 절차상의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번 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결정은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네, 몬태나주 지방법원의 이 캐시 실리 판사는 양측의 이번 사안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7월 초까지 제출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따라서 판결은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리 판사가 만약 주 법이 이 위헌이라고 결정한다면 공화당이 주도하는 몬태나주 행정부와 의회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그럼 이제 관건인데요. 주 정부 측은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기후 영향이 밝혀지더라도 이 합법적인 프로젝트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주 법상의 근거가 없으며 그리고 원고에 유리한 판결이 나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마지막 소식은요. 미국의 8학년 학생들의 성적이 크게 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네, 흔히 이 미국의 성적표라고 불리는 전국 학업 성취도 평가, 이 NAEP 결과가 21일에 공개됐는데요. 8학년 학생들의 이 수학과 독해 부문의 성적이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수학은 1990년 이래, 그리고 독해는 2004년 이래로 이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미국에서 8학년은 만 13살 정도의 나이로 중학생 나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먼저 어떤 평가인지 전국 학업 성취도 평가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전국 학업 풍지도 평가는요, 미국의 4학년과 8학년, 그리고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치르는 그 시험인데요. 독해와 수학, 그리고 과학, 또 작문 등 여러 과목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8학년 성적의 경우는요, 지난해 10월에서 12월 사이 전국 8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진 시험에서 과목별 8,700명의 성적을 기반으로 분석한 그 결과입니다.
네,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성적이 얼마나 떨어진 겁니까?
네, 전국 평균대로 보면요, 2020년과 2023년 사이 수학 성적은 9점 떨어졌고요. 그리고 독해 성적은 4점 떨어졌습니다. 이번 성적을 보면 이 상중 하위권을 통틀어서 모두 다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교육 당국자들은 하위권 학생들의 성적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그 점을 우려하는데요. 이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이 6점에서 8점가량 떨어졌는데 이 하위권 학생들의 경우는 이 성적이 12점에서 14점까지나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약 두 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은 모두 435명입니다. 이들은 임기가 2년이고 인구 비율에 따라 정한 지역구별로 한 명씩 뽑습니다. 미국 건국 이래 지금까지 연방 하원 의원은 나라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1789년부터 지금까지 흥미로운 기록을 남겼는데요.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하원 의원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 첫 번째 순서로 재임 기간과 나이 등 기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It is true. I've served in the House for nearly 60 years. And I've seen many things, good and bad, and much change.
2014년 6월 27일, 존 딩겔 주니어 민주당 하원 의원이 자신을 기리는 오찬 행사에 나와 연설했습니다. 이듬해 하원을 떠난 딩겔 의원은 2019년 92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하원에서 가장 오래 재임한 의원은 바로 이 딩겔 의원으로 그는 미시간주 12구역을 대표하는 하원 의원으로 연이어 59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84대 의회에 처음으로 하원에 입성한 딩겔 의원은 이후 85대부터 113대 의회까지 29번의 회기를 연이어 하원 의원으로 보냈습니다.
And other than my wife and my Lord and Savior, that fourth, every one of you, every single one of you, I owe you deeply. I love you deeply. And I
2014년 5월 27일 텍사스주의 공화당 하원의원 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진 랠프 홀 의원이 지지자들에게 연설하고 있습니다. 경선에서 패배해 이에 치러진 선거에 나가지 못한 홀 의원은 이듬해 은퇴했습니다. 1923년 생이었던 홀 의원은 은퇴 당시 91세였습니다. 이로써 그는 의회 역사에서 나이가 가장 많았던 하원의원이라는 기록을 세우고 하원을 떠났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하원의원이 된 사람은 1797년에 개회한 5대 의회에서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한 테네시주의 윌리엄 찰스 콜 클레이번 민주공화당 의원입니다. 그는 하원의원에 선출될 당시 겨우 22세였습니다. 또 가장 어린 나이에 하원의원이 된 여성은 뉴욕주의 민주당 소속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의원으로 취임 선서 당시 나이가 29세 2개월 22일이었습니다. 하원 역사에서 임기 사이 공백이 가장 길었던 의원은 메릴랜드주의 민주당 소속 필립 프랜시스 토머스 의원입니다. 그는 1839년부터 1841년까지 처음으로 하원 의원직에 있었습니다. 토머스 의원은 그 후 메릴랜드 주지사, 연방 재무부 장관 등 다양한 직위를 거쳤고 1875년에 시작한 44대 의회에서 다시 하원에 입성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하원의원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 첫 번째 시간으로 재임 기간과 나이 등 기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드디어 길고 긴 여름방학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초중고등학교 여름방학이 6월 초나 중순부터 거의 8월 말까지 두 달이 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 가정은 자녀들의 방학에 맞춰서 여름휴가를 떠나는데요. 여행 자체는 늘 즐거운 일이지만 여행을 위해서 들어가는 돈 생각을 할 때는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 생활 속 경제에서는 미국인들의 여름 휴가 지출에 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올 여름 휴가 지출 역대 최고 전망. 보험회사 알리안츠는 매년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여름 휴가 기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쓸지를 전망한 수치를 발표하는 건데요. 알리안츠는 미국인들이 올여름 214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미국인들의 여름휴가 지출액에서 10%가 늘어난 것으로 알리안츠가 전망치를 발표한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미국인들의 올해 여름휴가 지출 전망치가 얼마나 큰 액수인지 감이 잘 오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요. 한국은행이 밝힌 지난 2021년 북한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약 234억 달러입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한 해 여름휴가에서 사용하는 돈이 북한 GDP의 10배에 달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규모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름휴가를 떠나길래 이런 어마어마한 지출이 예상되는 걸까요? 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 성인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이번 여름휴가에 여행을 떠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자, 이같이 폭발적으로 여행객들이 증가하는 상황을 설명할 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보복여행이라는 건데요. AI 기반의 ID 기술 업체인 온피도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All of us being at home for the last two and a half years due to COVID. We all entered this phase of we're going on vacation.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 2년 반 동안 집에서 지낸 뒤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든 여행을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됐다는 건데요. 다시 말해 그동안 참고 참았던 수요가 마치 보복을 하듯이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미국 가정의 평균 여름 휴가 지출액은 얼마나 할까요? 자, 2천억 달러가 넘는 지출이 예상되는 이번 여름휴가. 그렇다면 가정별로 얼마나 많이 지출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역시도 알리안츠 자료를 통해 살펴볼 건데요. 각 가정당 평균 지출액은 약 2,830달러에 달합니다. 2023년 5월 기준 미국인들의 평균 주급은 약 1,150달러로 4주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4,60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휴가에 월급의 절반이 넘는 돈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금액은 어디까지나 평균입니다. 해외여행을 가느냐 혹은 국내 여행을 가느냐 등 여행지에 따라서, 그리고 국내 여행을 가더라도 비행기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가느냐 혹은 자동차로 근거리 여행을 떠나느냐 등 이용 교통수단에 따라서 여행 지출 금액은 달라지고요. 이외에도 호텔을 이용하는지, 아니면 공유주택을 이용하는지, 아니면 캠핑을 하는지 등 숙소에 따라서도 금액은 달라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각각 비행기를 타고 미국 국내 여행을, 그리고 캠핑 여행을 떠나보면서 과연 돈이 얼마나 드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행기 타고 미국 국내 여행 떠나기. 미국 여름휴가 여행지 추천 목록에서 빠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인데요. 해변이 길게 펼쳐진 이곳은 매년 엄청난 수의 관광객들이 찾는 여행 명소입니다. 자, VOA가 있는 워싱턴 DC에서 마이애미로 떠나는 4인 가족의 일주일의 여행 일정을 저와 함께 짜보겠습니다. 먼저 항공편을 알아봐야겠죠? 자, 검색 엔진 구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C에서 플로리다주에 있는 여러 공항 중 포트 로더데일 할리우드 국제공항으로 가는 항공편을 검색해봅니다. 7월 1일에 출발해서 7일에 도착하는 일정을 입력하니까 스피릿 항공과 젯블루 등 여러 저비용 항공사를 비롯해서 유나이티드 항공 등 이 대형 항공사의 항공편이 나오네요. 자, 이 가운데 저비용 항공사인 JetBlue 항공사를 선택해봤습니다. 성인 2명에 어린이 2명에 4인 가족으로 보통 등급의 좌석을 끊어보니까 세금을 포함해서 약 $1,250가 나오네요. 아, 항공편은 끝났으니 이제는 숙소를 알아볼까요? 역시 구글을 통해서 도착하는 공항 근처의 숙소를 검색해봅니다. 중간 정도 등급의 숙소의 평균 가격은 1박에 $200가 넘는 것 같네요. 1일 체크인 후에 7일 체크아웃 일정으로 잡으니까 숙소 비용은 약 $1,300가 나왔습니다. 여행 주요 지출 목록에서 이제 주요한 지출은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여행지에서 타고 다닐 차를 빌리는 겁니다. 여행지에 도착해서 다시 출발할 때까지 6일 동안 4명이 타고 다닐 차를 찾아보겠습니다. 4인 이상의 좌석이 있는 차량은 1일 평균 $50 이상 하는데요. 짐을 충분히 실을 수 있는 SUV 차량을 선택해보겠습니다. 자동차 렌트 보험과 서비스비, 세금 등을 포함한 6일 이용 비용이 약 $500 하네요. 자, 항공편과 숙소 그리고 렌터카를 모두 정했는데요. 합산해보니까 $3,550 정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다가 여행지에서의 식사 비용과 그리고 렌터카 기름값 등 추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4,000는 좋게 넘게 들 것 같네요. 한 달 월급 다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자연으로 떠나는 캠핑 여행. 관광지로 떠나는 여행 외에도 미국인들이 즐기는 여름 휴가가 있습니다. 바로 자연을 찾아 떠나서 자연 속에서 먹고 자는 캠핑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자, 캠핑은 숙소 역할을 하는 텐트부터 시작해서 침대 역할을 하는 침낭, 그리고 부엌 역할을 해줄 테이블과 의자, 조리도구 등 정말 각종 장비를 챙겨가야 합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야외에 축소된 집을 만든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캠핑 여행을 계획해볼까요? 캠핑 여행을 처음 가는 거라면 일단 방금 언급한 장비부터 구해야겠네요. 저는 지금 캠핑 장비 전문 매장에 와 있습니다. 캠핑에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를 모두 다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텐트를 볼까요? 자, 전시된 4인 텐트 가격을 보니까요. 제품별로 가격이 다르지만 이 $300가 평균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텐트를 치면 이 바닥에 까는 매트도 사야 하는데 이거는 $150 하고요. 잠을 자기 위해 필요한 침낭은 제품별로 가격 차이가 나지만 대략 $150 합니다. 가족 4명이 잔다고 하면 $600가 필요한 거네요. 이렇게 기본적인 장비만 사도 벌써 $1,000가 훌쩍 넘는데요. 여기에다가 그 캠핑 의자와 그리고 캠핑 테이블, 또 버너 등 이 휴식하고 또 조리하는 기구까지 사면은 $1,500에서 $2,000는 좋게 넘겠네요. 자, 초기 비용은 이렇게 꽤 나가지만요. 이게 한번 사놓으면은 다음부터는 이 캠핑 부지 비용만 내고 캠핑을 즐길 수도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비를 구했다면 이제 캠핑 장소를 정하면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현재 미국에는 15,000개가 넘는 캠핑 부지가 있는데요. 거주지 근처 공원이나 주변로 있는 유명 국립공원에는 대부분 캠핑 부지가 있어서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버지니아에 있는 유명 국립공원인 셰넌도어 국립공원에 있는 캠핑장을 선택해보겠습니다. 4일부터 8일까지 4박을 선택했는데요. 캠핑장 4박의 이용료는 $120입니다. 관광지에서 숙소를 잡고 지내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굉장히 저렴하죠. 자, 버지니아주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장영철 씨는 캠핑의 장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론 이제 텐트 장비를 사는데 초기 비용이 들긴 하지만은 뭐 그것도 한 몇 번 정도 지나면은 그거를 뭐 상쇄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이득이 생기는 거죠. 호텔비 같은 경우에는 뭐 $400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캠핑 가면은 $35에서 뭐 좀 비싼 곳은 $50, 그리고 또 호텔을 가면은 아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또 사 먹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요새 식당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어요. 캠핑을 가게 되면은 주로 해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음식비 절약하는 면에서도
비싼 여행지를 갔다고 해서 최고로 행복한 것도, 그리고 저렴한 곳에 갔다고 해서 덜 행복한 것도 아닐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 아닐까요? 자, 저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이번 여름 휴가를 준비해 봐야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인들의 여름 휴가 비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서로 전혀 다르다, 천양지차,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Stop talking. You are trying to compare apples to oranges.
I apologize if it seemed that way. I didn't mean to draw any inappropriate comparisons.
You don't need to apologize, but you can't compare my music career with your sports career. It feels like you are trying to connect two completely unrelated ideas. It's like comparing apples and oranges. They're fundamentally different.
Absolutely. They're completely different, just like apples and oranges. I didn't intend to make any illogical or unrelated comparisons. Now, let's continue our conversation and address this topic directly.
사과와 귤을 비교하는 것,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는 것.
Compare apples to oranges.
전혀 다른 두 가지를 비교할 때
Compare apples to oranges.
서로 전혀 다르다, 천양지차다.
You're trying to compare apples and oranges.
사과와 귤을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당신은 지금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두 가지를 비교하다니 말이 안 된다. 연관성이 없는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You're trying to compare apples and oranges. You can't compare my music career with your sports career.
내 음악 경력과 당신의 스포츠 경력을 비교할 수는 없어요.
It's like comparing apples and oranges.
이것은 사과와 귤을 비교하는 것과 같아요. 사과와 오렌지는 완전히 다른 과일이죠.
They're completely different, just like apples and oranges.
그것은 완전히 달라요. 사과와 오렌지처럼 사과와 귤을 비교하는 것은 음악과 스포츠를 비교하는 것과 같이 완전히 다른 장르를 비교하는 것이다. 천양지차.
Apples and oranges.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느린 속도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Stop talking. You are trying to compare apples to oranges.
I apologize if it seemed that way. I didn't mean to draw any inappropriate comparisons.
You don't need to apologize, but you can compare my music career with your sports career. It feels like you are trying to connect two completely unrelated ideas. It's like comparing apples and oranges. They are fundamentally different.
Absolutely. They're completely different, just like apples and oranges. I didn't intend to make any illogical or unrelated comparisons. Now, let's continue our conversation and address this topic directly.
자, 이번에는 우리는 정반대예요. 우리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아빠짓을 사용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ohn, how was your weekend?
Oh, you know me, always busy with one thing or the other. But I guess that's just how we are, totally opposite.
Yes, I'm more of a laid-back, go-with-the-flow kind of person, while you are always on the move.
Right, I'm the complete opposite. I find joy in spontaneity and embracing the unexpected.
John과 제가 주말을 어떻게 보냈는지 얘기하면서 우리는 서로 정반대다. 우리는 서로 정반대 성향이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We are totally opposite. I'm the complete opposite. I'm the complete opposite of you. We are completely opposite.
전혀 다른 두 가지를 비교할 때는
Compare apples to oranges.
우리는 정반대 성향이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
We are totally opposite.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ow was your weekend?
You know me, always busy with one thing or the other. But I guess that's just how we are, totally opposite.
Yes, I'm more of a layback, go with the flow kind of person, while you are always on the move.
Right, I'm the complete opposite. I find joy in spontaneity and embracing the unexpected.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Apples and oranges.
전혀 다른 두 가지를 비교할 때
It's like comparing apples and oranges.
우리는 정반대 성향이에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We are totally opposite.
천양지차, 정반대, 다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